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의 리후이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는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해 두 나라와 폴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을 순방했던 리 대표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대표는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대화의 문을 단단히 걸어잠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고조될 위험은 여전히 높다면서 양측 모두 상황을 진정시키고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중국은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협상에 열려있다고 그동안 주장해왔으며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에서 철군해야 종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나라의 협의체인 브릭스 외교장관들이 어제 달러화 대체통화 사용과 브릭스의 확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날레디 판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장관은 이날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회의 뒤 기자들에게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통화에 대한 대체 통화의 잠재적 사용에 관해 브릭스가 2015년 출범시켰던 신개발은행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도르 장관은 대체 통화의 목적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초래한 사안에 관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2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장관들은 이날 브릭스 확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와 관련해 브릭스가 포용적이라며 일부 국가들의 작은 연합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파이살 빈 타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도 참석했으며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는 오는 8월 22일부터 사흘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에 이어 상원도 어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관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간의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으며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연방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따른 예산안이 통과된 걸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밤 양당 의원들이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경제 발전을 보호하고 사상 첫 디폴트를 막기 위해 투표했다면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슈머 대표와 맥코넬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협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명심할 점은 이 같은 초당적 합의가 우리 경제와 미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승리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일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며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늘 오후 간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난 뒤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앞선 여러 차례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영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영내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과 3자 협력을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즉 2일 미국의 소집 요청으로 북한 위성 발사 대응 회의를 엽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위험성을 알리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북부는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리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안보리 대북 조치에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일 오후 3시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1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2일 회의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1일 BOA에 관련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내일 2일 안보리가 공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6월 안보리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의 라나 누세입의 유엔 주재 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발사 시도에 따른 북한 상황에 대한 회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A request has been made for a discussion of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light of the recent.
이어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요청이 있었고 의장 자격으로 이를 정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세입의 대사는 어떤 이사국이 회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성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북한 출도착 화물의 의무 검색과 비인도적 목적이 아닌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2270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위험성을 알리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기술을 탈취해온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안보 분야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 FBI, 국무부, 국가안보국에 한국에선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이 참여했습니다. 미얀 당국은 북한 정권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의 연구소와 싱크탱크, 학술기관과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컴퓨터 네트워크 탈취 공격을 벌이는 데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합동주의보를 발표한다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은 주로 실제 기자, 학자 또는 대북정책그룹과 신뢰할 만한 연관성을 가진 개인들을 사칭해 스피어피싱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공격 대상의 사적인 문서, 연구 결과 및 통신 내용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지정학적 사안들, 외교 정책 및 전략, 그리고 북한 정권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외교적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공학적 기법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기법입니다. 주의보에는 김숙희의 구체적인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주의보에 따르면 김숙희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최소 2012년부터 정찰총국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사이버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탈취한 정보와 중요한 지정학적 통찰력을 북한 정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숙희가 사용하는 수법은 소셜 엔지니어링, 즉 사회공학적 기법입니다. 합동주의보는 사회공학적 기법이 넓은 의미에서 기만을 통해 인간의 실수를 파고들어 공격 대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도록 악의적인 목적하에 조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숙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공학적 기법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자신들이 자행하는 스피어싱 공격을 식별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안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실제 언론사, 싱크탱크, 대학, 정부기관, 수사, 법집행기관, 포털사이트 관리자 등 믿을만한 개인과 단체를 사칭하고 외교 안보 현안을 이용해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 대상의 계정, 기기,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해킹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수신자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고 강력한 암호 설정,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할 것을 주의보는 권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숙희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절취하며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한국 정부는 주의보 발표와 함께 김숙희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주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 공동 독자 제재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합동주의보가 양국 정부 간 협력 노력의 산물이자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한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북한 해외 IT 인력을 겨냥한 제재를 동시에 발표하고 다음 날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를 주제로 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조직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물적, 기술적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숙희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올린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로 한국 정부가 위성 발사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온 첫 제재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자체 식별한 김숙희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 정보로 제재 명단에 함께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대한 식별 정보에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포함한 건 지난 2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각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와 분석 업체 등이 이를 공유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숙희 등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식별 정보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면서 김숙희가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숙희는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북한 해킹 집단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언론인, 학자, 연구자 등을 사칭해 전 세계 정부와 정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얻어낸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항공우주산업 등을 해킹해 무기와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내 제3국인 기술정찰국 산하단체인 김숙희는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표적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도 노려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숙희가 애플시드라는 이름의 백도어 악성 소프트웨어를 구매 주문서나 신청서 등으로 위장해 군기지 보수업체와 원전 관련 회사 등에 배포해 피해자 계정 정보는 물론 컴퓨터 폴더와 파일까지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입니다.
A라는 해킹그룹은 정보 수집에 특화된 해킹그룹, B라는 해킹그룹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암호화폐 전문 탈취 해킹그룹, C라는 해킹그룹은 거짓 정보를 막 흘려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해킹그룹, 이렇게 특징이 나뉘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김숙희라는 해킹그룹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해킹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북한 해커 조직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8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한국 정부의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는 지난 2월 처음 이루어졌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응할 유력한 카드로 사이버 분야 제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해킹 범죄 루트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7차 실험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미가 이런 사이버 영역에 대해서 제재를 할 카드들을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쓴 거죠.
특히 국제사회 대북 제재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나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금전 갈취 등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한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와 이를 이용한 자금 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과 미사일 등 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여러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 방식으로만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1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외화 수입이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사이버가 북한의 사실 현실적인 자금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이버를 통해서 아마 위성 개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받을 거예요.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 실패 직후 재발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한국 정부도 북한에 앞으로 계속될 위성 발사에 대응할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쏠 텐데 그 자금이 북한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지금 제일 관건이잖아요. 이제 그걸 막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상당 수준의 그런 걸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인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에 대한 대응이 미한 사이버 워킹그룹의 핵심 이슈라며 우주안보와 사이버안보가 복잡하게 결합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미한일 3자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중국과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미한일 3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세계 각지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안보를 강화했다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우리는 동맹인 일본, 한국과의 3국 협력을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북한을 포함한 영내 위협에 대한 역제력 강화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를 거론했습니다. We've elevated the Quad, bringing together Australia, India, Japan, and United States to advance. 우리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 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을 하나로 모아 쿼드를 격상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유능한 동맹국인 호주와 영국, 미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새로운 전략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영국, 호주 간 삼각 동맹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 종료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관련해 G7 정상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은 중국과 관련해 놀라운 통합과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방과 이익,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며 해로운 관행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중국과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래 북한 핵미사일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하마다 방위상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어제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한 물체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직면해 우리는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본토의 안전과 동맹국의 방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재래식과 핵능력에 의해 제공되는 확장 억제가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I'm here to reaffirm America's unwavering commitment to Japan.
하마다 방위상은 오스틴 장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도전 등 미일 동맹을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제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신속하고 일치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미일, 미한일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미일은 물론 한국, 호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비를 늘리고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한 결정을 포함해 일본의 최신 국가안보 전략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strongly support Japan's updated national security policies.
한편 오스틴 장관은 하마다 방위상과 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별도 회담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기시다 총리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예방해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이 히로시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회의를 축하하며 일본이 영내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또 오스틴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과도 만나 모든 범주의 재래식과 핵능력의 뒷받침을 받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해 상호협력과 안보조약 아래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정보 공유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확대할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하면서 불법 수익 창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만 7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고 밝혔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1일 미국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가 북한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n 2022 alon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ttributed theft of over $720 million in cryptocurrency to the DPRK.
아울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여러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훔쳤다는 집계도 소개했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대북 제재가 건설, 농업, 의약 분야 등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불법 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 창출 시도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는 만큼 북한에게 사이버는 새로운 개척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권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더 큰 진전을 이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초 이후 약 90차례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관련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정교화를 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실제 활동과 실험 그리고 점점 더 위협적인 수사와 결합된 사이버, 암호화폐 절도, 해외 IT 인력 운영을 이러한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파악한다고 정박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사이버 탈취와 별도로 빠르게 북한 정권의 주요 불법 수입원이 되는 북한의 IT 인력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working as freelance IT workers for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at unknowingly hire them.
북한 IT 인력들이 가짜 신분을 이용해 고용되고 이들의 정체도 모른 채 고용한 회사나 조직에 프리랜서 IT 인력으로 일하면서 정권을 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인력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사이버가 본질적으로 국경을 넘어선 다국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미국 문제나 일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지난달 23일 북한 IT 인력을 겨냥해 미국과 한국이 동시 제재를 발표하고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무부, 연방수사국, 국가안보국이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This advisory was the culmination of months of coordination between US and Korean government agencies.
김숙희에 대해선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악용하기 위해서 민간 연구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셜 엔지니어링을 일삼는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의보가 이 위협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공과 공유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이 수개월간 협력하고 조율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분야에서 미중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거론하며 이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관련 활동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한 중국 측과 관여하거나 관여하려 한다면서 해외 노동자를 포함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미국과 함께 또는 스스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제재 이행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은 이러한 악의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고 정박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수입 활동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잠재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국경 봉쇄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외부로 나오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금지한 불법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3년 이상의 자체 봉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정권은 수익 창출에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So I strongly condemn the military satellite launch by North Korea using ballistic.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위성 발사 명분으로 자위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 안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와 그 너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tand together with our close partners in the regio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as you may know, I visited Japan and.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영내 가까운 파트너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며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에 중요하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아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인 31일에도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등 나토의 4개 아시아 태평양 협력 국가들의 정상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For the second time in our history, we'll have all the leaders of the four Asia-Pacific partner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South Korea, attending our summit.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역사상 두 번째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 전원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청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의 나토 연락사무소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와 일본 정부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위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등이 유럽연합 차원의 성명과는 별도로 북한 위성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스위스는 1일 VOA에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가속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월 31일 위성 발사 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이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한 것과 별도로 유럽 국가들은 개별국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는 이를 트위터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도 31일 트위터에 리투아니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은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도발적인 행위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지역 전체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트너인 일본, 한국과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나다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최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일본, 미국, 한국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여 선의의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이자 우방국인 캐나다는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북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 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들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뉴질랜드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국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 등 관련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1일 자국 외무장관의 최근 한국 방문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나나이나 마후타 장관이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회담을 했다면서 두 장관은 한국과 더 광범위한 지역을 향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뉴질랜드가 유엔군 사령부를 지원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하며 한국 및 일본의 국민, 정부와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또 마후타 장관은 박진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와 역내 경제발전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들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에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해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후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박 장관과 함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민주적 규범 그리고 양국 간 공유된 가치에 대한 헌신과 지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마후타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과의 긴밀한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약속을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후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자 한국을 방문해 박진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 등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박 장관은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했고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열차 통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두 나라가 열차를 이용해 무기 거래를 했던 지점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북러 접경 지역에 북한 측 지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열차 4대가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 방향으로 약 2km 떨어진 이곳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반대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열차 화물 야적장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3대, 북서쪽 선로에서 한 대의 열차가 식별됐습니다. 열차의 길이는 최소 72m에서 최대 182m로 측정됐습니다. 지난 22일의 경우 이곳에선 야적장 중심부에 서 있는 열차 한 대만이 발견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열차 대수가 늘어나고 발견 위치가 다양해졌다는 건 북한과 러시아 간 열차 운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BOA가 5월 한 달간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이 지대에 정차한 열차는 최소 7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일대에 낀 구름으로 위성사진을 판독할 수 없었던 날이 12일이나 됐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열차가 드나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열차 화물칸의 색이 주변 바닥 색깔과 비슷해 위성사진이 포착하지 못한 열차도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발 직후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러시아 향발 열차 통행도 전격 중단됐습니다. 이후 위성사진에선 단 한 대의 열차도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양국 간 열차 운행 재개 소식이 들린 이후 열차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이런 정황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이들 열차의 정확한 행선지와 적재 화물 종류 등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열차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과거 북러 무기 거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올해 1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담은 흑백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보병 로켓과 탄약, 미사일 등을 실은 열차 모습이 위성사진에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이 무기 수송 열차의 정차 지점으로 지목한 곳은 야적장 중심부에서 선로가 두 갈래로 갈리는 지점인데 지난달 1일과 2일엔 이곳에 서 있는 열차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물론 이 지점에 열차가 정차한 사실만으로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단정할 순 없지만 미국 정부가 지목한 불법 활동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건 주목할 만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 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유엔 산하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한 관련 정보 접근의 어려움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최근 공개한 6월에서 11월 기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낮은 수준의 식품 소비와 열악한 식단 다양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달 30일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이는 주로 장기화된 경제 위기의 결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3, 4월 파종기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7, 8월에는 홍수가 잦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해 농업 생산량이 평균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특히 5월에서 8월 사이 북한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폐쇄적인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정보 수집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지적하며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비교 평가가 불가능한 나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에 대해서는 식량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비정부기구도 북한의 심각한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간 인도적 위기 관심국에서 북한을 위기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ACAPS는 북한이 장기간의 국경 폐쇄와 나쁜 기상 조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식량 부족 악화로 식량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3월 세계 식량계획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지만 접근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지원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들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접근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 정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CAPS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북한 인구의 약 42%가 영양실조를 겪었으며 전체 인구의 40% 정도인 약 1,100만 명 정도가 식량 불안정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에는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농업 생산량은 3.8% 감소했고 특히 나쁜 기상 상황이 쌀 생산량을 비롯한 작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무역도 2019년에 비해 최대 90%까지 감소했고 농사에 필요한 비료 수입 부족과 이에 따른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상승 등 위기 상황은 현재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 위기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아사자 발생도 예년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지난 3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지금까지 줄곧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FAO는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이하의 농업 생산량으로 더 악화된 지속적 경제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식량 안보 상황이 계속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비시장적인 산업 정책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로버트 에킨슨 대표는 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이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한 상황을 한국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take advantage of Chinese punishment of us,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because it will destroy, it will erode the trust we have together. This is the China core strategy.
에키슨 대표는 중국이 미국을 처벌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득을 취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미한 간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핵심 전략은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뭉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키슨 대표는 한국은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의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IT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24일 미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킨슨 대표는 중국이 불공정한 산업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과 지식재산권 탈취, 강제 기술 이전 등의 불공정한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고 특히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개사 중 하나를 망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킨슨 대표는 미중 경쟁은 잘못된 이름이라며 중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 모두에게 도전을 제기하고 있지만 단지 미국만이 중국에 맞설 배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Japanese are very happy with what we're doing, by the way. They want us to be pushing back against China. I think Korea needs to understand that.
에킨슨 대표는 일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원하고 미국이 하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한국에 큰 호의를 베푸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공정한 기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도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한국에도 장기적인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As China is actively pushing to catch up in semiconductors and making these huge investments, so in this sense, and this is what Rob was saying. US efforts to curb China's
테리 국장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따라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중국의 첨단 기술 야망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한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수익원이기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의 사업 전망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한국에게는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미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에게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는 앞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추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주멀트 재팬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도 VOA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함께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China would like to see is a lack of cohesion, that no one is supportive of the country that's being punished. But I think it's in South Korea and American interest to work together and figure out.
주마트 회장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 국가가 보복당할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결속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용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도 중국 판매량을 늘릴지 결정할 때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마트 회장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미국 혼자서 대응할 수는 없으며 한국과 같은 기술력이 높은 동맹과 협력하는 다자간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긴 법안이 미국 상원 소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이 민간 원자력 보급 활동을 벌일 대상국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어드밴스 법안이 31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공공사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민간용 원자력과 관련해 미국의 리더십을 증진하고 첨단 원자력 기술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원자력 연료 주기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원자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원자력 보급 활동을 현대화하는 국제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 혹은 재산에 대한 이익이 차단됐거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 나라는 예외라는 겁니다. 반면 한국 등 일부 나라에 대한 민간용 원자력 규제는 일부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1954년 제정된 원자력법에 따라 특정 기업과 기관 혹은 단체에 원자력 시설 구축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한 규정이 한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이나 단체 혹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캐피토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안보와 에너지 독립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발전원에 큰 힘을 실어주고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미국에서 신기술 개발과 배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무기거래가 이루어지면 EU와 부르키나파소 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한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가 북한 무기를 추가로 받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유럽연합은 5월 4일 이브라힘 트라오레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80년대 인도받은 것에 이어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3월 29일 부르키나파소 외무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부르키나파소 주재 신임 북한 대사에 대한 임명에 동의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군사자재 및 장비 조달 등 안보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뒤이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또 이유는 부르키나파소가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 다양한 국제 및 유엔 제재 체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가들과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잠재적인 협력을 언급하며 실용적인 관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부르키나파소의 이런 움직임이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반영하거나 전통적인 파트너들과의 잠재적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런 행동은 오직 부르키나파소 국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현 부르키나파소 당국과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705에 명시된 무기거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부르키나파소와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 임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현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라오레 임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관계와 동맹 복원을 위해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부르키나파소군은 여전히 1985년 북한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더 많은 무기를 받아 싸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유엔 회원국으로 북한과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한 지난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16년 2705에 따라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부르키나파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지만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트라우레 임시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러시아와 북한 등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2015년부터 쿠데타 발발과 알카이드 등 이슬람 급진 세력의 준동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내전과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뉴스 따르기 오늘은 남미판 유럽연합으로 불리기도 하는 남미국가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6월 2일 미국의 야구선수 루게릭이 사망합니다. 가난한 독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루게릭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야구선수입니다. 그러나 선수 시절 1939년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근위축성 측사경화증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3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 질환은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전신근육의 진행성 마비와 위축이 생기고 발병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야구선수 루게릭이 이 질환으로 사망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루게릭병으로 명명해 불리고 있습니다. 루게릭은 어려서부터 축구, 미식축구, 농구, 체조, 야구 등 거의 모든 운동을 했고 뛰어난 운동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시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이자 뉴욕 양키스가 루게릭을 입단시킵니다. 1925년 팀 내 주전 1루수를 대신해 경기에 출장한 이후 14년 동안 무려 213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은 199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1927년도 스포츠신문은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게릭은 그리고 1939년 7월 4일 양키 스타디움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의 유명한 은퇴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날 양키스 구단은 루게릭의 등번호 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야구 최초의 영구 결번입니다. 1886년 6월 2일 미국의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1885년 남북전쟁 이후 최초 민주당 출신 미국 대통령으로 미혼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이인 전직 교사 로즈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친구이자 법률 파트너의 딸인 프란시스 폴섬과 결혼합니다. 이로써 백악관에서 결혼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또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뒤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연임하지 않고 두 번 대통령을 지낸 것입니다. 1888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지만 4년 뒤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백악관에 들어와 22대와 24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